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259쪽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는 밤에 있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줏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염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치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자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밤에도 역사하게 하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부된 여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그 음성으로 설득하십니다.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스라엘을 타이르시죠.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서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바꾸시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는데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스르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호세아의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앞에 그 부정어 로를 제하여 버리시고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라 그리고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앞에 있는 그 부정어 로를 떼어버리시고 암미라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는 총 9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죄악상들을 세밀하게 책망하시고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뒤따라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호세아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두 번째 큰 섹션 4장부터 14장까지 총 9편의 그 설교 중 가운데 그 첫 번째 설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호세아서 4장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비극적인 그 참상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2절 말씀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쟁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지옥은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장소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 특별한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난무합니다. 여기 사위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 살인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투절이라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적질과 간음과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의 살육이 끝이 없는 참으로 잔혹한 조금의 빛과 조금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주석한 어느 주석가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제외한 모든 그 죄악이 이곳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위라고 하는 거짓말은 9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살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계명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8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계명이지 않습니까?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참으로 비참한 그 비극적인 결과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그곳은 마치 지옥과 방불한 그러한 곳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이민자들이 그 전쟁과 또 그 이슬람의 그 폭력을 피해서 유럽으로 막 때를 지어서 가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더 나은 장소로 탈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그와 같은 어둠과 죄악이 난무한 그런 비참한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사람들의 사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3절에 보시면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죄의 참상은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악영향이 땅과 피조물들에 이르기까지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죄의 이 비극적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엉겅퀴와 가라지가 얼마나 더 강력한지 선한 영양보다는 악한 영양이 땅에도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몇 주 전에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숲에 그 엉겅퀴들 막 그 산을 뒤덮고 있는 그 줄기들을 다 잘라내려고 그렇게 몇 시간 정도를 보냈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정말 빙상의 일각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몇 겹으로 쌓여 있는지 땅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줄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치 이렇게 모직물을 짜는 것처럼 얼기설기해서 모든 땅을 다 덮고 있는 것. 이렇게 죄의 그 파괴력이 강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은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타락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히 상상을 그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땅이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것이라, 짐승들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 악영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그 땅에 거하였던 그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이 토하여 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가 얼마나 비극적인 장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게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며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마침내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며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친밀한 그런 알민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지금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요한의 그 기쁨에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요한이 알고 있는 그 기쁨의 그 비밀, 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또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기쁨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 서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그래서 내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을 소개하길 원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아는 관계로 이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던, 내가 체험하였던, 내가 지금 즐기고 있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줄 사람들을 이 세대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 4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에서 얼마나 많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이라, 그라라고 하는 그 대명사들까지 포함하면 여러 차례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부추겨 죄악에 빠지도록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를 선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실한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해야 할 그 율법의 수호자로 세움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과 10장에 보시면 이 속죄 제물 중 일정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범죄하기를 바라고 부추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가져와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도록 방치해두고 어느 면에서는 죄악을 짓도록 부추기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상을 기록한 부분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고기에 눈이 멀어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날 것으로 가져오라.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취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인간 제사장들의 그와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신실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한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그 직무를 생각해 볼 때에 신약의 성도들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제사장의 타락이 그 사회의 파멸과 국가의 파멸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나라와 이 국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이 되고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될 신실한 성도들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 동안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실한 자들을 향한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서 간곡한 호소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함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1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남유다에 향하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역해야 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의 모든 소망을 남유다에 두고 있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거의 지옥과 방불한 사회가 되었는데 호세아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강한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관영하지 말라. 북이스라엘의 그 악습을 따르지 말라.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혐오스러운 죄악들에 동참하지 말라. 너희들은 의로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의 악순환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한 사회에 악한 인물이 미치는 그 영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아도 한 번 그 가라지가 밭에 뿌려지면 끊임없이 아무리 걷어내도 또 그렇게 자라나고 또 농작물을 덮는 것처럼 이 악의 악순환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남유다에까지 미쳐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할까 선지자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남유다에까지는 미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이여,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빛을 바라라는 것이죠. 악에 물들어서 그들의 멸망의 길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순환을 사력을 다하여서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을 면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축되기가 쉽지요.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고 사회의 타락들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죄인들은 그 길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고 너희는 그 길을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발판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혜의 그 선순환이 악인들을 변화시킬지언정 악한 사람들의 그 악습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하여서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실한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선지자의 호소이며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바인 것이죠. 본문에는 길갈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로 그 진을 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새 출발을 다짐하였던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이 성스러운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여기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아웬이라는 것은 그 베델을 멸시하여서 부르는 별칭과 같은 것인데 허무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멸하는 의미에서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베델에서 꿈을 꿨죠.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를 보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며 베델에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래서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여 남유다의 백성들이여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도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순환이 이 죄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많은 악들이 있고 또한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그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신실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시는 것처럼 죄악이 강력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놀랍게 회복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맛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강력하게 하시고 곳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와 국가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아옵나이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며 주님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악의 그 악순환이 너희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력을 다하여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악의 그 순환들이 깨트려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